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작전기가 타이완 공항에 착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영자신문 타이완 뉴스는 오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날 미군 특수작전기인 C-146A가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를 출발해 타이베이 순산 공항에 착륙했다가 30여 분 만에 다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특수작전기에 다른 인원은 탑승하지 않았으며 최근 임명된 타이완 주재 미국 협회 산드라 오드커크 대표에게 소포를 전달하고 다시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C-146A는 울파운드라고 불리는 특수작전기로 주로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미 최정예 특수부대원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날 미 군용기의 타이완 착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우첸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은 불장난을 멈추고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먼저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방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와 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18.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8.1%를 기록할 것이라는 앞선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또 코로나 확산이 소비 심리를 억눌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증가도 각각 8.3%, 12.1%로 전달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후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9일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1조 위안의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병인 결장협착증 수술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교황이 이날 오전 10시 반쯤 병원에서 나왔고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마리아 마졸레 대성당에 들른 뒤 바티칸 시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산타마리아 마졸레 대성당에 들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대한 감사 기도와 함께 다른 모든 아픈 이들, 특히 입원 중에 만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관저인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돌아온 뒤 트위터를 통해 병원에 있는 동안 기도와 애정으로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아픈 사람과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지난 4일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서 결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접종을 강하게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AFP통신은 어제 프랑스 경찰을 인용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백신 접종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약 19,000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수도 파리에서 2,250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또 툴루즈와 보르도, 리옹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로이터통신에 정부의 이번 정책은 완전히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달부터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또 병원 등 복지시설에 들어가거나 기차, 비행기 등에 탑승하려면 반드시 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 또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 음성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전비 국무부 부장관이 코백스를 통한 대북 백신이 지원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었을 것으로 영국과 러시아의 민간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코백스를 통한 대북 백신 지원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과 비슷하다며 관건은 북한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코백스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한다면 미북 양국의 이익이 되는 건설적인 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코로나 백신 5억 회분을 코백스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14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백스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지도부도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20년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협상을 못한 잃어버린 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very constructive engagement that's self-interested on our part as well as on the North Korean part. But it also begins to put in place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도 코백스를 통한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주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세계 각국에 평등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보건협력 외에 미북 양국이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손해보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협상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북한 측과 총 8차례 만나며 양측의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지속적인 관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협상 이후에 긴 공백기가 따라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돼 2021년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에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했다며 정책에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뒤 결론을 내렸는데 이전과 대체로 같다며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인터뷰 발언 내용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entered into a deep review of policy and ultimately came to the conclusions. But I would say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에게도 이런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북한의 의지라고 비건 전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함께 진전을 낼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신이 2년 반 동안 부딪혔던 어려움이자 바이든 정부도 동일하게 직면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정권 교체 기간에 대북 정책의 모든 영역을 함께 검토해 바이든 정부가 큰 맥락을 이해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국무부 대북 협상팀이 거의 대부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다며 연속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던 양보를 더하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록 기준이 낮기는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았다는 점과 안정적인 대북 관여를 유지했다는 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임 기간 중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대표들에게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의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북한의 실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영변 폐기 제안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챘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미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으며 이론적으로 바이든 정부도 이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할 때만이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영국과 러시아 민간연구소의 공동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 핵 합의를 참고하는 등 양자는 물론 다자적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러시아 에너지 안보센터는 14일 공개한 한반도 내 북한의 전략적 역량과 안보, 앞을 내다보기란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영변 핵시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의 핵물질 80%는 영변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약속한 대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도 80%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 핵 역량에서 영변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you know, closing down Yongbyon would stop further thermonuclear development if North Korea can't produce
영변에 다른 농축시설 한 개가 더 있다는 가정을 할 때 영변의 문을 닫는다는 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이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소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삼중수소도 못 만들게 된다며 영변 폐기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핵협상의 해결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맺어진 이란 핵합의 경험을 활용해 양자와 다자 간 만남을 결합한 다국적 접근법을 가장 유망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센터의 안톤 클롭코프 소장은 제재 무용론과 더불어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the moratorium on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 launches.
북한이 현재 지키고 있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는 핵탄두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클롭코프 소장은 북한이 이 같은 실험 유예 결정 뒤에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상태는 외교가 작동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소 13개에서 최대 47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과거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을 토대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1986년부터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에서 약 42에서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에서 공정 손실률 10%와 과거 6차례의 핵실험에서 사용한 20kg을 제외하면 18에서 30kg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라는 설명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연간 영변 핵시설에서 60에서 80kg을 생산하고 평양 인근에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리마 지역에서 15에서 20kg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다만 영변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핵실험 때 사용된 양 등을 감안해 고농축 우라늄의 최종 추산치는 180에서 810kg 사이라는 겁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핵탄두 한 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각각 4kg과 20kg으로 계산해 플루토늄용 핵탄두는 4개에서 7개, 고농축 우라늄용 핵탄두를 9개에서 40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가 최소 13개에서 최대 47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북한이 26차례의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성공률은 45%였지만 2017년 20차례 이뤄진 89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률이 75%가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17년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은 사거리가 약 12,000km로 추정된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이 1,000kg의 적재물을 미 대륙 어느 곳에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과 시리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등 중동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이 경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가 중동 지역에서 이란 등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세뮤얼 라마니 박사는 14일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협력을 주제로 미국 동서센터와 전미 북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추적해온 라마니 박사는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오랜 협력 관계가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relationship in the security sphere with Syria fits into a broader umbrella of support for Iran and aligned proxy and militia groups throughout the Middle East, whether that be the construction of tunnels for Hamas.
두 나라 관계가 헤즈볼라와 같이 중동에서 이란을 대리하는 무장 정파와 이란을 지원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스커드 미사일을 이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겁니다. 라마니 박사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실제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핵심적 부품을 이란에 이전했으며 예멘 후티 반군은 화성 6호로 불리는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세인 알알리로 불리는 시리아의 무기 중개업자가 북한과 후티 반군의 접촉을 주선하고 리비아와 수단에 북한산 소형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는 정황 등도 유엔 보고서에 적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리아가 중동 지역에서 북한과 비국가 행위자 간 무기 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라마니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두 나라의 협력이 경제 분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ooking ahead to the post-pandemic and as the Syrian war winds down, we have constitutional negotiations that we progress towards a reconstruction.
2019년 북한과 시리아의 외교 당국이 시리아 재건 사업을 포함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런 움직임이 북한 노동자 파견 등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라마니 박사는 특히 두 나라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는 상황이 이들에게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부과한 미국의 카이사르법 때문에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국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자국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020년 8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시리아의 군사 건축 분야에서 최소 8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는 유엔 측의 해명 요구를 무시하며 북한 노동자를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라마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그동안 시리아에 미사일과 화학무기 기술 등을 지원했던 북한이 앞으로 시리아의 안보 분야 개선을 지원하는 제3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could emerge as a third party that assists security sector reform.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던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안보 분야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아사드 대통령은 순수한 거래 파트너를 원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는 북한이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시리아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는 등 오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시리아의 플루토늄 생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화학무기 제조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과 2017년 사이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물질 등으로 추정되는 40건의 화물을 시리아에 이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기반이자 풍요의 원천이라고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종교 박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정보 유입과 공개적인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연설에서 종교 자유 관용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미국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이런 믿음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종교 자유 보호에 전념하고 나라 안팎에서 종교 자유 신장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일 뿐 아니라 무한한 풍요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when countries promote religious freedom and protect religious minorities, democracy is more stable. Communities are more...
각국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종교적 소수 집단을 보호할 때 민주주의는 더 안정적이 되고 지역사회는 더 평등하게 발전, 번영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더 보호받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파워 처장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종교에 대한 규제와 적대가 줄어든 나라는 규제를 강화한 나라보다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는 불안정과 갈등이 더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이 지적한 종교 탄압과 빈곤국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중 하나로 지목했고 북한은 유엔이 계속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수십 년째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며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들을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right more fundamental to a society than the free practice of religion. We know this. We know...
정부들이 국민을 압제할 때 감옥의 벽 뒤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며 중국이나 이란, 쿠바, 북한 같은 나라는 대놓고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할 능력을 잃으면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며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 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니얼 레이들 국무부 종교자유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의 악성 행위자들이 신기술을 종교 탄압 등 압제의 도구로 남용하는 규모와 범위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당국자들은 개인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추적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abuse of technology to restrict religious freedom.
레이들 국장은 미국 정부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기술의 남용과 가장 깊은 신앙 때문에 개인을 괴롭힘과 차별, 체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레이들 국장이 언급한 정부가 정보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는 완벽한 예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perfect example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so significantly limited by the government.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 접근하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연좌제에 따라 3대 가족이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보 접근 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보를 시장 활동의 생명줄로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외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며 역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해받는 국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유로운 기도 등 종교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필수적, 보편적 인권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Congress continues to support persecuted communities who are fighting for their freedom. If we do not speak out,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 다른 곳에서의 인권 침해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든 인권 침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인권 침해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2021년 북한 자유장학금 수혜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 내 탈북민 학생 26명에게 모두 48차례에 걸쳐 16만 9,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가 13일 미국 내 탈북민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능력과 필요에 따라 각각 5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데비 김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북한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김 씨는 2014년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뒤 태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좋아해 장차 소아과 의사가 꿈이라는 김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시센터의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고맙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은 언제나 참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그렇게 뭐지 아빠 혼자 일하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환자시고 그래서 학비를 이제 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로운 아니면 못하거든요. 근데 네 부시센터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매년 주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아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 있는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그레이스 노 씨와 미 서부 남가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현미 씨도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채텀대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학생 2명도 장학생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 아직도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탈북민 학생 26명에게 모두 48차례에 걸쳐 16만 9,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연간 장학금 액수가 3만 달러를 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가중된 탈북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장학금을 4만 9천 달러로 올렸고 올해는 5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 전원이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북한 자유학생 출신으로 부시센터에서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 올해부터 직접 장학금 운영을 맡게 된 조셉 김 씨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과 신청자 각각의 독특한 사정을 고려해 모두를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나이 밖에 들어서 오셨는데 3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영어를 거의 마스터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거의 명문대죠. 명문대에 편입을 했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 씨는 부시센터 장학생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펼쳐나갈 미래를 기대하며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많은 탈북민 학생들이 후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센터는 미국 내 탈북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합법적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지위 보유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학금 수혜자도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은 내년 1월에 시작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다시 구금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13일 그리피스 씨에 대한 보석 조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그리피스 씨의 법원 출석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동결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가 지난 5월 3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고 이후 지난달 19일에도 거듭 같은 요구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약 100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판을 앞둔 그리피스 씨의 이런 행위는 도주 위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며 다시 구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과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당시 구치소 수감 대신 자택에 머무는 것을 허가하면서 그리피스 씨에게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피스 씨의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인사상 부침이 심했던 리 영기를 새 국방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권력층에 대한 실적 위주의 김정은식 회전문 인사가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새 국방상에 리영길 전 사회안전상을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매체들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내용을 보도한 사진 등을 언급하며 당시 리영길의 도열 위치나 군복의 형태 등으로 미뤄 국방상으로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실은 참배 사진을 보면 리영길은 종전 사회안전성 제복 대신 대장 견장과 옷깃, 모자 테두리에 붉은색을 두른 군복 차림으로 섰습니다. 리영길은 이전엔 사회안전상을 맡았기 때문에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공개된 사진에선 사회안전성 제복을 입었습니다. 리영길은 또 참배 사진에서 종전 김정관 국방상이 도열했던 둘째 줄에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의 태업을 질타한 뒤 군서열 4위에 해당하는 국방상을 김정관에서 리영길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영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사상 부침이 심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을 담당하는 5군단장 출신으로 김정은 집권해인 2012년 12월 상장 진급 후 단 8개월 만에 대장을 달고 군 총참모장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갑자기 총참모장에서 물러나면서 한국정보기관에선 그에 대한 처형설까지 언급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으로 강등된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뒤 2018년엔 다시 총참모장으로 복귀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해임됐고 공식석상에서도 1년 넘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주석단에서 호명됐으며 올해 1월엔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사회안전상으로 임명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리영길이 맡았던 사회안전상 자리엔 김정호가 복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 김정관 전 국방상보다도 한 줄 앞인 셋째 줄에 상장 계급의 사회안전성 제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호는 2019년 12월 사회안전상 전신인 인민보안상이 임명된 후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지휘 통제 능력 부족을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정호의 경우 10개월 만에 제자리였던 사회안전상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심 권력층 내에서 능력과 실적 위주로 수시로 인물을 갈아쓰는 김정은식 회전문 인사의 사례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을 농구 감독에 흔히 비유를 하는데 선수가 잘 뛰면 경기 끝까지 가겠지만은 제대로 뛰지 못하면 언제라도 감독이 불러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의 인사 정책에 있어서는 충성심은 기본이고 간부의 실적과 능력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해왔다. 그러니까 능력과 실적으로서 충성심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취해왔고요.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적 중책을 맡는 자리에 자신이 믿는 인사들을 수시로 돌려쓰는 양상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사업에서 군의 역할이 커진 만큼 리언길에 대한 신임을 읽을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최고위층의 인사교체가 드물게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국방상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채 안 될 정도로 고위층의 강등과 복권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김 위원장 집권 10년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인사 스타일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인사 스타일은 다르다. 전반부의 경우에는 권력 기반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유혈 숙청과 견장 정치가 수반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유혈 숙청보다는 이 수시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면서 간부들을 독려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말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계기로 문책을 당한 리병철과 박정천, 김정관 등 군 수뇌부 인사들은 이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비록 뒷줄로 밀려나긴 했지만 모두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의 성과주의를 앞세운 잦은 인사가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정당성과 권위가 취약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이 집권 초엔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선대 기득권층을 정치적으로 제거할 필요와 명분이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마무리된 지금은 실용적 관점에서 권력층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이 숙청이라든가 문책은 명분이 좀 약한 거죠. 왜냐하면 세대교체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김정은이 사람들이거든요. 7차 당대, 8차 당대를 거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의 사람들을 다루는 거는 명분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리적으로 지금 이 핵심 권력층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태 박사는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핵심 권력층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김 박사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정치국 위원 19명 가운데 6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경제난 등 내부 어려움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성향이 결합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하면서 체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당 지도부가 받은 그 과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늘어난 거죠, 부담이. 근데 그게 힘들 때 일이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문책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도 김정은의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이 고강도 처벌 대신 중저강도의 문책을 통해 나름대로 실용적인 엘리트층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권력층 내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잊을 수 없는 북한에 여전히 억류 중인 한국군 포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국군포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해 이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북한의 성분제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미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At the recent Biden Moon Summit,
in the ROC fact sheet, it outlines a new consultative mechanism, the U.S. ROC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
당시 미 정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협의체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정책 주요를 담당하는 만큼 한국군 포로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통합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며 북한 김씨 일가가 계속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 세미나에는 국군포로 자녀로 2006년 탈북한 뒤 현재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인 송명화 씨가 참석해 국군포로 가족으로 북한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국군포로라는 신분을 자식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출신 성분이 아버지 대대군 포로 43호다. 이렇게 이 딱지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도 못 가고 아버지 그 출신 성분으로 남자들은 군대에 갈 수 있어도 군대도 못 갔습니다.
손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버지를 1951년 전사한 것으로 이미 처리해 부녀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은 국군포로 추정자녀 신세라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는 국군포로 문제를 UN에서 강제실종과 반인도 범죄 관련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2014,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haracterized this denial of repatriation for POWs in part as enforced disappearance.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거부를 강제실종의 일환으로 규정했으며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고 북한에 남아있는 포로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국군포로에 대한 UN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 조직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제사회가 실종된 이들을 확인 기록하고 북한의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를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8년 동안 미 해군에서 복무한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 방문연구원은 전쟁 포로에 대한 진지함은 국가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does it really say about the values of our countries is if we're willing to just sacrifice this issue.
전쟁에서 8만여 명의 군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이런 문제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에게 나라의 가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빈센저 연구원은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군 포로를 기억하고 명예롭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여 명의 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 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여 명의 국군 포로가 자력으로 탈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는 약 300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인도태평양, 특히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타격전단은 미국, 일본, 호주와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4일 우리의 시선은 인도태평양, 특히 중국에 고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인도태평양이 세계의 다양한 분쟁의 핵심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특정 국가들을 겨냥한 동맹 관계가 아니고 무게 중심이 인도태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인도태평양 영내에 걸린 중대한 정치, 안보 이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향후 독재주의 부상에 맞서 민주주의적 대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다만 이 같은 접근법이 중국과의 대치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과 유럽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 수호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대서양 중심의 안보 동맹이긴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유럽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의미 또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최근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는 1989년 테난먼 학살을 따른 제재 이후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영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은 UN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드리앙 장관은 유럽의 접근법이 미국과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유럽의 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 같은 유럽의 야심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역사를 써 나가며 다른 국가의 역사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As membership aims to maintain our capacity to make our own choices, to continue in Europe to be the only authors of our own history and to refuse to become the simple subject.
이 같은 드리앙 장관의 발언은 최근 프랑스와 영국 해군의 인도태평양 영내 관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프랑스 공군은 인도태평양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F-22 랩터와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간 상호 운용을 위한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인도태평양을 향해 출항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호 항공모함 타격 전단도 향후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에 기항하며 각국 군대와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호 항공모함 타격 전단과 미국, 일본, 호주군이 아든만에서 4개국 해적 소탕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인도 태평양을 향해 출항한 이래 일본 자위대와 실시한 첫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국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과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경쟁에 따른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항모작전과 해양투사력에 관해 체결한 기본의향서 내용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조했습니다. 이 기본의향서는 지난 2012년 1월 설명한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미 해병대의 F-35 편대가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관여 확대가 잠재적으로 한반도 안보셈법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 상호 운용성 강화는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 관점에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 지휘참모대학 교수는 14일 VOA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 연간 기본의향서 1년 연장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임시적 조치로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영내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협력관계를 임시적인 아닌 항구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홈즈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영내 역할 확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쿼드 국가나 나토뿐 아니라 한국 등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 간의 상호 운용성 훈련이 확대될수록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도발을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는 33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강계는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3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0도입니다. 사리원은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0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17도, 최고 27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1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오전에 가끔 소나기 내리고 최저 23, 최고 27도입니다. 선봉입니다.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5도.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안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2만 6천 건 감소한 32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또 주간 수치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2,500건으로 이 역시 이전 발표보다 14,500건 줄어들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수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이전 평균인 21만 8,000건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여러 주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를 조기에 지급 중단한 것도 고용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절반가량의 주들이 9월 초 실업수당 지급 종료 전에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18.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8.1%를 기록할 것이라는 앞선 전망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또 코로나 확산이 소비 심리를 억눌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소매 판매 증가도 각각 8.3%, 12.1%로 전달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후에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9일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1조 위안의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박해 증명이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하는 원칙, 즉 이름 추정이 담겨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금지되며 이 지역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에는 강제노동이라는 합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지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은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의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먼저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절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방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와 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IT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른 새로운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레옹 샤를 경찰청장은 미 플로리다 보안업체 CTU의 운영자인 베네수엘라 사업가 안토니오 인트리아고를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샤를 경찰청장은 인트리아고가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음모를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IT를 수차례 왔다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 당국은 이 업체가 업체 신용카드를 인용해 이번 암살 사건에 연루된 콜롬비아인들에게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로 가는 항공권 19장을 구매해줬다고 밝혔습니다. IT 경찰은 또 IT 해방과 재건을 위한 국민 혁명 정선으로 알려진 반군단체를 이끌었던 IT인 길버트 드래곤과 함께 암살 용의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레이날드 코빙턴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